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2면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장 1절을 시작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섰습니다. 감사한 건 새벽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출타 중이시라서 스페어 타이어로 섰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83kg의 유학을 왔는데 6개월이 지나고 월마트에서 파는 99센트짜리 깡통을 6개월을 먹으니까 57kg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서서 걸어다니기도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힘들 때 찾아갔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예화를 드시고 꼭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자기 얼굴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이 되면 우리 각자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빛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오랜 관록이 있으신 분들은 첫인상만 딱 봐도 아, 저 사람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걸 대충 짐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하시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당신 정말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단에 서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 3일 밤에 오시는 분들을 뵈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말을 수요예배 때는 종종 합니다. 올 수요예배 때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 거 기억하십니까? 올 수요예배 때는 수요일만 되면 유독 더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유독 덥습니다. 날씨도 환경도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꼭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천국에 부름받기 전에 자녀들이 여름휴가 때 다 찾아와서 얼굴을 뵙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이 말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위들에게 자네들 나 수발하느라 고생 많았네. 아들 딸들 보시고도 너희들 나 병수발 드느라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들을 자녀들이 올 때마다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올 초부터 참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생명이 아내의 태중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 아이의 얼굴만 좀 보고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불러가시더라도 마지막 막내인 저의 후사를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쇠약해지고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꿈속에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꿈에서 보고 새벽 단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 고통 없이 잠자듯이 천국 가게 해다오. 막내는 목사니까 너는 꼭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올 여름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어머니, 천국에 부름받는 그 시간만큼은 잠자듯이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마음껏 하지만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배요,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남겨주시고 싶으신 한마디쯤은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자녀들이 모였을 때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음성을 더 들을 길이 없어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개인의 체험이 기록된 체험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12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의 역사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5권의 체험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입니다. 오늘 이 체험서의 5권 중에 가장 연대가 앞서 있는 이 체험서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가 쓰여진 연대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욥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욥기 나도 아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 이건 성경을 정말 편협적으로 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계시기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볼 때 전체 내용을 알고 그 본문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1장부터 42장 전체를 읽고 나서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인생을 경영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은혜를 자극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럴 거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인과응보라는 말,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난 그 사건에는 그 일이 나타날 만한 원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이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비즈니스 부도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영을 잘못했구만. 그 돈 운영을 잘 못하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걸려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 좋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또 게으르니까 비만하니까 병에 걸렸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 경영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비즈니스는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매일 걸으시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 노니 주스니 블루베리니 뭐 온갖 것 다 몸에 좋은 것 갈아 드셔도 아플 땐 약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원인도 어떨 땐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의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얘가 정말 이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래서 뭐 온갖 돈을 투자를 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지만 열이면 열 다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한두 명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열 손가락입니다. 근데 열 손가락을 부모님이 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열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 더 아프냐? 연약한 자녀는 더 아픕니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성공한 자녀는 이런 마음이 어떨 때는 든다고 하십니다. 그 좀 어려운 형제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도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겁니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에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 이후에 사탄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심지어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할 때 이렇게 참소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도 소유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약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걷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면서 불면서 내 것 돌려달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 뵙고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만큼은 아마 그런 마음 전혀 안 드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겠지만요. IMF라는 시대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온 나라의 학점을 F학점을 매겨놓고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놔서
취업할 데가 없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있는 기업도 망하는 시대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집안이 다 망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가장 낮아지는 걸 경험했던 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남이 먹던 음식을 버려놓은 걸 주워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인생이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제 마음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의인에다가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지면 땅 가운데에 내가 욥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여러분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난과 싸워서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없이는 물질의 힘을 정말 많이 의지합니다. 몸이 연약해질수록 집안이 어려울수록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전폭적으로 달려간다는 걸 무섭게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소유욕이 난무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도 소유욕에 대한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욕심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우리의 소유욕은 여전히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꺾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큰딸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동네에 처음으로 컬러 TV를 사다 주고 동네에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셨던 분이 살림미천인 큰누님입니다. 환갑이 되기 전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말한다면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건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누나의 유골함이 묻혀지고 있는 그 장면을 털썩 주저앉아서 바라보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배고프다. 천국 가서 보면 되지.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그때까지 어머니랑 한마디 대화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서 자녀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모셨지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니 교회 나가시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난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어머니. 열심히 교회 가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난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고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하시니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눈이 안 보인다고 찬송가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 찬송가에 곡조 없는 글씨만 있는 찬송가를 어머니가 사달라 그래서 사드렸더니 찬송가를 어머니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너무 좋아하신대. 나 같은 죄인 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러고 찬양하셨어요. 근데 그 정말 아무도 위로자가 돼줄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앉아있는 모습 속을 저희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뭐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이 얘기 한마디에 제가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극한 상황의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면 그때 우리 안에 저 숨겨져 있던 믿음의 고백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 순간이 되면 저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눈물로 의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로 말 인하여 내가 찬송을 부르리이다. 두 번째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돈 많고 사업 잘 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잘 벌 때는 연락 굳이 안 하는 친구들인데도 동창회 나와라, 회비 내라, 모임 와라, 때로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할 때는 한 명도 연락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막 몸에 병까지 얻어서 제 가운데에 앉아서 몸에 욕창을 긁고 앉아있는데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말이죠.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위로가 되십니까?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는데 또 이런 말합니다. 내 자녀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잘 될 거야, 창대할 거야.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래서 참다 못해 욥기 1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사람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것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는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저희들 힘을 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 그렇게 해석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그저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눈물 흘며 엎어져서 울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